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란 점으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옆에 된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짊어졌던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리워지고 결실 맺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앞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말씀을 통한 요구를 깨닫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에서 하나 되고 뜨는 이 시간대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 또 소식, 정보, 새로운 지식들, 또한 여기에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내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기대와 또한 여기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간이 사라진 지상 낙원을 꿈꾸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다 해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때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밝은 소식보다는 상당히 비관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이 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은 절대로 닫히지 않고 열려질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인 아직 찾아오지 않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주 용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가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환난의 때가 앞으로 오게 될 터인데 그 때를 생각하며 예측하며 절망하며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신앙을 바로 경영해 나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애매모호한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찾아올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2일 후에는 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 우리가 6장에서 나눴죠. 여섯 가지 인을 열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환난이 될 일곱 번째 인이 떼기 바로 전에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가 올 텐데 누가 그 심판 앞에 있을까?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또 근심에 쌓인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할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준비하고는 이때 그래서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의 의미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모든 곳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할 심판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몇 주 전에 저 플로리다의 북서쪽에 파나마 시티 쪽에 멕시코 비치 그곳에 임했던 마이클 허리케인이 그 특정한 지역에만 불어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한 심판은 온 세계 모든 곳에 다 피할 수 없는 전 인류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뜻합니다. 바람의 대상, 땅과 바다, 각종 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데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재난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일어나는 온난화나 뭐 기후의 변화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덮는 이런 무시무시한 미래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한 천사가 내 천사들에게 큰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도할 그 천사들에게 스탑 바람을 막으라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마에 인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대환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천사가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그 종들의 공통점은 특징은 바로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도장. 오늘날로 사인입니다. 도장을 찍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자신의 책에 이 책은 내 것입니다 라고 자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습니다. 소를 방목에 키우는 주인들이 자기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소 엉덩이에다가 인두를 태워가지고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 소의 주인은 나니까 다른 주인들이 이 소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편지나 서류 위에 도장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그 중요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 찍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짓도 잘못된 내용도 없고 내가 증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서류를 다 기록한 후에 다 그 위에다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서 기록한 문서를 해도 기록한 당사자의 도장이 빠지면 사인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 위조문서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도장으로 자기의 수위를 증명하고 보여라도 사기꾼들이 인감도장을 거지로 만들고 또 인감도장을 빼앗아가지고 소유물을 빼앗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뭐 김포 어느 곳에 있는 제수의 땅이 있는데 큰 땅인데 대대로 몰려받은 땅인데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이 사기단들이 인감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자기 수로 만드는데 지금 고등법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 법원에서 승소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승소하면 제가 목사님 사무실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다급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승소하고 제가 이곳에 와서 사무실은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힘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생명을 지켜줄 분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절대로 넘볼 수 없도록 내가 보여주고 내가 책임져주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기의 소유로 인쳐주셨으므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치함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자들도 넘볼 수 없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도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나라의 모든 집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사는 왕궁까지 들어가서 왕제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 덮쳤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이 있었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휘두른 자들도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린 자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사자가 갖다 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면제된 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발라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음의 영이 넘볼 수 없다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천국의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천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죽음을 상상하며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적인 권세입니까? 이번에 부흥집회에 오신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일부 예배 때 전해주셨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는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배치되는 군부대를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신병들이 기차를 타고 북쪽 올라가면서 역에서 기차가 멈출 때마다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부대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는데 전방부대에 어느 곳에 갈지 저 포천, 저 최전방에 배치될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데 이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바로 이분이 부대에 배치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 경기도 송탄 그거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 배치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을 가졌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가든지 확신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이나 근심거리가 눈앞에 있어도 여기에 절망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죠.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린 천국에 있는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해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아끼는 딸이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날이 찾아와도 감사와 소망과 확신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움에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켜주고 세상이 실현되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4만 4천 명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인을 쳐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라고 해요? 14만 4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14만 4천, 어떤 분들은 바로 이스라엘 혈족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서 700년 전에 멸망당하고 또한 남쪽 유다 나라는 저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는 로마라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식민지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국가가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DNA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을 이어받는 그 영적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방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에 가졌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정치계에서 아주 시끄러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매사추세츠 상원이었던 워렌이라는 그 여성 상원의원이 나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그 DNA를 가졌다 해가지고 인디안 혈통을 자랑했는데 DNA를 검사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 또 체로키라는 그 인디안 부족에서는 우리의 혈통을 무시했다. 뭐 여러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DNA로 민족과 혈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학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 너희들 우리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인을 치는 그런 복을 받는 그 특권을 가지려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내놔. 전도도 몇 명은 해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어. 이게 협박하고 거짓으로 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를 구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셨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4만, 15만 정도의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자그만치 최소한 천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천만 명. 어떻게 겨우 14만 4천 명이만 구원을 주시겠어요? 이 숫자는 구약에 있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 신약에 열두 사도를 곱해서 144가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세상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갖는 하루가 나에게 더 기쁘다.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많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44에다가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많다는 숫자예요. 누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까? 아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지켜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말 대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종들은 단순히 죽음을 피해서 심판으로부터 보았는 연약한 피난민들의 행렬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과 빗방과 조롱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데려가는 강력한 영적인 군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라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총치유하는 총사령관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방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만 겨우 구원받고 혼자 천국에 가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며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사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흰옷 입은 그런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다시 천국의 새로운 환상 속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뭡니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들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 동안 섬겨요? 밤낮 하루 24시간을 섬깁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면 좋지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십니까? 왜 성전에서 꼭 주님의 일을 나한테만 맡깁니까? 추했습니다. 시험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것 일이요. 스트레스지 무슨 특권이고 하나님이신 복이라 말할 수 있냐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팀, 예배팀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얼마를 섬겼습니까? 1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그 중에는 방탄소년단 기타리스트도 1년에 연봉이 몇십억이라는 것 같아요. 자기 모든 것을 스케줄을 다 조정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뒤에서 그것도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냥 잠깐 5분,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타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연예인들도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 찬양팀들을 서포트하고 간식을 사주고 같이 은혜 나눈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누가 지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란 구원에 이 부르심을 오늘 이 시대에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나의 일에는 그토록 열심하고 오련하는데 하나님 일에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믿음의 나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주인 특권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만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학교를 갈 수도 없었어요. 공공 혜택이 다 뺏겼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회 최하류층의 그런 삶을 긴근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이 역전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성도들이 천상에 가니까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온전한 풍요함이 있을 것이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건강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만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한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뭔가 잘못된 신앙이고 허무한 인생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하늘나라의 삶 속에서 약속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냥 사명감 때문에 필요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부르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 언제 와요? 장차 미래의 사건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고맙다 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쉬운 것만 계속 선택해요. 절대로 손해볼 해야지 않습니다. 복과 은혜는 받기는 해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는 두려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신다면 천국은 가죠.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 성경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려운 길이지요. 우리가 찬양 부렸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를 부르는지 몰라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이런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입니다. 한국의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교회 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교회 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어떠한 고난과 부름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힘과 그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여기에 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길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17절 마저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천국에서 주님께서 중보자로 계셔서 성도들 다 지켜보십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슬픔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지만 천국에 없는 것들이 또 많아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수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무한한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고통과 아픔을 닦는다, 내가 너를 다 깨끗이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무엇은 불법으로 덮인 것이 보이고 세상이 준 화려함, 권력 앞에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십자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어떻게 가져야 돼요?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할 때에도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그 약속, 이것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면서 힘들면 힘쓰도록 더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힘을 공급받아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 고난을 피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문제 속에서 휘말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 주께서 부름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킬 수 있는 그 건강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